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2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그 어떤 나라나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제3국에 대해 인터넷 공격을 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동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해킹 공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미국 입장에 동조하며 북한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며 미국의 대처를 지지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의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번 해킹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전산망에서 주요 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범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추가 범행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지난 15일 인터넷 블로그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글로 처음 등장해 한국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한 곳인 월성 1호기의 감속제 개통과 배관 설치 도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를 원전 반대단체 회장이라고 자처하는 범인은 21일에는 인터넷의 또 다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 2호기의 도면 등을 포함한 4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유출범은 특히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10만여 건도 전부 공개할 것이라며 오는 성탄절에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이어 하루 만에 플로리다주에서도 경찰관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타푼 스프링스 경찰서는 21일 새벽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에 출동한 찰스 콘덱 경관이 마르코 안토니오 파리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경관 살해 후 차량으로 도주하다 여러 차례 들이받은 용의자 파리아를 붙잡아 일금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사 하루 앞선 지난 20일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이스마일 브린슬리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정차한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관 두 명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브린슬리는 총격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들이 접근해오자 지하철역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최근 경찰 체포 도중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와 마이클 브라운을 거명하며 복수를 암시하는 내용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곰베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2일 폭탄이 터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곰베시에서는 지난 10월에도 버스 정류장 앞에 세워져 있던 자살폭탄 차량이 폭발해 1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아직 오늘 테러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나 개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이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코 하람은 올 들어 지난 4월 북부 치봉 마을의 한 학교에도 들어가 수업 중이던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 납치한 데 이어 최근에도 인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프랑스의 중공업 기업인 알스톰사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7억 7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수사 종결을 위해 내기로 한 것으로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 FCPA에 따른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는 알스톰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은 미국에서 주식이 거래되거나 부정행위가 미국과 관련될 경우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환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수요일 순서,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에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법이 소니 해킹 사건이 사용한 악성 코드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북한이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지원을 받는
중국 외교부는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 테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영화 인터뷰의 개봉 취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곡물 총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만 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연 기자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21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으로 불거진 사이버 공격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화통화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이 중국 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왕이 부장이 케리 장관에게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그 어떤 나라나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제3국에 대해 인터넷 공격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그러나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사이버 공격이 일본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사이버 공격은 일본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본은 소니 영화사에 대한 이번 해킹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니 영화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방송된 CNN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할 것이며 어떤 검토 결과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과 대외 원조 중단, 무역 금지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비용과 대가가 매우 큰 사이버 밴달리즘, 사이버 파괴 행위의 한 예라고 지적했지만 전쟁 행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21일 소니 영화사 해킹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근거 없이 자신들을 해킹 배후로 지목했다며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승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희극 영화 인터뷰의 개봉 취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보장되는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됐다는 건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들이 영화 인터뷰의 개봉 계획을 취소한 미국 소니 영화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당초 소니는 이 영화를 성수기인 25일 성탄절에 미국에서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극장 업체 대다수가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니를 해킹한 GOP,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름의 단체가 지난 2001년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영화 인터뷰 상영 계획을 중단하라고 위협한 뒤에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공격한 사건으로 소니 해킹 사건이 비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예술적인 풍자로 모욕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검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영화 개봉을 취소하라는 협박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응분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감안한 소니의 결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로 인해 불량 정권과 범죄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소니의 조치를 굴복으로 표현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발하고도 기만적인 방법만 동원하면 강탈에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보복한다면 한반도와 북일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고통을 받게 할 방법을 찾고 국제사회가 이번 해킹 사건을 조사해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익명의 단체가 성탄절 성수기에 빵집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해서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아야 하겠냐며 소니는 극장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관객들이 영화 인터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니가 굴복하면 이와 유사한 위협과 사태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예술가들이 권력자를 모욕하는 작품은 절대 억압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영화 인터뷰의 개봉 취소로 미국 영화계가 줏대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영화 개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의미하며 이런 전례가 남으면 북한은 크게 고무돼 또다시 다른 목표를 찾으려 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소니라는 개별 기업이나 예술적 표현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주도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방송망과 컴퓨터망을 교란시키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미국의 전력망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원자력발전소의 도면과 설계도 등이 유출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밀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자료를 공개한 범인은 25일 성탄절 이후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도면과 운전법 등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터넷에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네 번째 유출입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21일 새벽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의 압축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고리 1, 2호기 공기 조화 개통 도면과 월성 3, 4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미국에서 만든 노심 설계용 공개 프로그램, 일본에서 개발한 핵 종량 계산 프로그램 등입니다. 자신을 원전 반대 그룹 회장이라고 지칭한 이 해커는 오는 25일 성탄절부터 한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출 자료 10만 장을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수력 원자력 측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요 설계 도면과 개통 도면 등을 다른 국가에 넘겨줄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들 자료는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기술 자료들이며 공개돼도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수사단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커가 SNS 글에 아닌 보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아닌 보살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시치미를 뗀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특히 원전 직원들의 컴퓨터 일부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이른바 좀비 컴퓨터로 활용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 정찰총국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입니다.
이 수법이 소니 해킹 사건이 사용한 악성 코드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북한이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지원을 받는 종북 집단 있죠. 해커 집단.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제어망이 장악이 되면 해커가 원격으로 발전소를 멈추게 한다거나 아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가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의 22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어떤 그 전산망이나 어떤 사이버 인터넷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해킹 시도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또 그것이 앞으로 또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 해커가 사용한 SNS 계정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동지역 순방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중동지역에서의 재래식 또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1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열린 11차 한국중동협력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 미국 등과의 핵협상은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쪽에서의 동향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0일 암만에서 열린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에서도 이란 핵협상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의제인 북한 핵협상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3년째를 맞아 올 한 해도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VOA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북한 인권, 남북관계,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미국과 북한의 관계 등을 주제로 6차례에 걸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올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북한 인권 문제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2014년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2월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unanimousl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bundant evidence of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기구가 북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 이름까지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중대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보고국장입니다.
International communities knew it was bad in North Korea, but they didn't know how bad it was. And that also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COI 보고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COI 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30 in favor. 6 against, 11 abstentions. Draft resolution AHRC 25 is adopted.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단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데 그쳤던 이전의 결의안들과는 달랐습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했습니다. 일본의 오타베 요이치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It is a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o respond to the report.
이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가 됐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지난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2월 발표된 COI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 국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니콜 비엘러 유엔 담당 부대표의 말입니다.
This General Assembly vote is really a clear signal to the Security Council that it has to take.
국제사회는 이번 표결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차원의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조치를 안보리로 넘겼습니다. 올해는 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비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9월에는 미국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던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고 10월에는 호주와 파나마, 보츠와나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국제회의에는 항상 탈북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미국이 주최한 장관급 회의에 초청됐던 탈북자 신동혁 씨의 말입니다.
I sincerely appeal to you. Please save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suffering.
신 씨는 북한에서 자유 없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구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자 북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268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주요 권리들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는 9월 유럽 순방 중에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를 만나 유럽연합과 다시 인권 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수용 외무상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스타브로스 람보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자신을 초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북한의 초청에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lause 7 and 8. Those are parts of the text that they've asked to be deleted.
북한은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는 조항과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조항이 삭제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북한은 다시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입니다.
The enforced adoption of the resolution clearly shows that there is no further need for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ropean Unio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 것은 유럽연합과 더 이상 인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북한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의제 채택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사국 구성으로 볼 때 의제 채택이 확실하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에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실제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해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y attempting to veto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China or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paint themselves.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을 보호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내년에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의 말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in the various UN forums. There will continue to be reports by the special rapporteur.
내년에도 유엔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 올해 마련된 전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4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곡물 총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만 톤 정도 감소한 480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기상상태와 병충해,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 식량 수급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가운데 쌀이 216만 톤, 옥수수 172만 톤, 감자와 고구마 등 56만 톤, 보리류 17만 톤, 콩류와 기타 잡곡은 19만 톤으로 예측했습니다. 쌀의 경우 비료 공급은 줄었지만 가뭄이나 태풍,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3% 늘어났고 옥수수와 감자는 강수량 부족으로 각각 2%와 4%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뿐 아니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도 내년 5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정상이 이 행사를 계기로 모스크바에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기념식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을 비롯해 수십 개 나라 정상들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2005년 60주년 기념식 땐 53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초대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만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초청에 응할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김 제1위원장의 행사 참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역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여러 정상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외교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고 핵과 인권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나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입니다.
북한 권력의 생리나 또 김정은의 어떤 그 경험이 없는 국제 경험이 없는 지도자로서의 국제 대비를 이렇게 그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국제 행사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그렇고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은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김 제1위원장이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다자 외교 무대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자칫하면 김 제1위원장의 체면을 구기거나 외교적 고립을 확인하는 결과만 나올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2005년 60주년 기념식에 러시아 측의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 따라선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이 젊고 해외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자 외교 무대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 김정일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 참석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내년 일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60주년 기념식 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 등 한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러시아 주최의 대규모 외교 행사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좀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72톤급 저인망 북한 어선이 구조돼 오늘 북측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어선은 함경북도 단천항에 정박해 있던 중 닷줄이 끊어져 표류하다 지난 19일 오후 한국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수산사업소 소속 20대 북한 어러공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쯤 동해 북방 한계선상에서 북한 주민과 선박을 인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 채널로 북측에 발송했습니다. 최근 VOA는 중동 카타르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3천여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세 차례의 기획 보도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도하에서 직접 북한 노동자들을 만난 조은정 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취재에 나서게 된 배경이 뭔가요?
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약 5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사자들이나 러시아 내 벌목공들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그 실태가 일부 알려졌지만 중동에서 건축 노동을 하는 북한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지 취재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중동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꽤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쿠웨이트에 가장 많습니다. 4천 명 있고요. 네. 카타르에 3천 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2천 명, 오만에 1,500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만 명 넘게 있는 건데 이들이 북한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좀 행동이 자유롭습니까?
조직 생활을 하니까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설 현장에서 단체로 노동을 하는데요. 직장장 한 명이 노동자 4명에서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이동할 때도 버스로 같이 다닙니다. 현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한국인 이종설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자본주의 그 맛을 보면은 도망치고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절대로 혼자는 못 다니겠죠. 꼭 그 버스에 다 타야 되고 점검하고 인원 점검하고 다 그래야 되니까 몇 명 다 탔나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뭐 점호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점검하고.
북한은 노동자를 파견할 때 보위부 요원도 같이 파견하고요. 네. 직장장, 반장이 노동자들을 때때로 구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 노동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신변 안전을 위해 대독했습니다.
말 좀 안 들으면 반장만 반장이 좀 때린다고.
네, 반장이 말 안 들으면 반장이 좀 때린단 말입니다. 때린다고 말을 해도 사업소에서는 반장 잘했다고 합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반장이 잘못한 건데 반장이 말하는데 엇나갔단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 어떻게 접촉했나요?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는 북한인들이 일하는 공사 현장들이 번화가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네.
외딴 곳에 허허벌판에 공사장이 있었다고 친다면 중동 국가에서 공사 현장에 동양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 참 이상했겠죠.
네.
하지만 도하는 중동에서 손꼽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홍콩이나 뉴욕과 같이 전 세계 여러 인종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공사장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 현장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변을 계속 돌았습니다. 공사장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갔습니다.
네.
또 각각의 공사장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북한 노동자 한 명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번은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단체로 제 주변에 몰려있다가 북한인 노동자를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입을 열지 않죠?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동료들에 이끌려 나온 노동자는 처음에는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다가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담배를 건넸는데요.
네.
처음에는 필요 없다면서 한사코 거부했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받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선에서 오셨죠? 방금 그냥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제가 막 많이 물어봤어요. 기다리고 제가 막 선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옆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빠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체근하는 소리인가 봐요?
네, 이분은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노동자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저 기자가 그들이 열심히 일하나라고 물으면 열심히 일한다 정도로 의사소통이 됐을 뿐인데요. 현지 한국 건설업자들의 말을 들으면 북한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건설업자 이모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보다 굉장히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네. 그럼 카타르의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나요?
도하에서 만난 한 북한 노동자는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을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한다고 말했고요. 공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하판을 깔고 담요를 덮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예, 카타르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카타르의 모든 건설 현장이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하는데요. 오후 4시부터 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인 건설업자의 말로는 대개 아침반, 밤반을 나눠서 일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법니까?
도하에서 만난 한 북한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원래 한 달에 미화 75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각종 상납금과 경비를 제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2,500달러는 750달러.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원래 회사에서 대상 물어서 하게 되면 2,500리알, 750달러 하는데 거기서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다 제하고 나면 150달러밖에 안 줍니다.
이 노동자는 150달러에서도 잡비, 저금 등 기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00달러, 카타르 돈 365리알 정도라면서 3년 일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 미화 2,000달러 정도 모으면 잘 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훨씬 임금이 싼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한 달에 평균 4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인들은 각종 상납금을 바치고 100달러밖에 안 남으니까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돈이 안 모이니까 불법 활동에 빠지게 될 텐데요. 이 카타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제조 술이 대부분 북한인들이 만든 거라면서요.
네, 중동 지역에서 몰래 거래되는 불법 제조 술을 사데기라고 하는데요. 네. 아랍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북한인들은 남부 알와크라 지역 등 도하 시내 외곽에 있는 주택을 빌려서 밀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된 밀주는 도하 시내의 북한 노동자 숙소로 옮겨 점조직으로 판매되고 이런 활동은 북한 당국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이렇게 술을 만들고 팔다가 걸리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술을 제조하다 걸린 북한인들을 즉각 추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사나야 산업지대를 지나던 한 북한인 차량이 카타르 경찰의 불시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북한 회사의 운전수가 자동차 트렁크에 밀주를 가득 싣고 가다 걸렸는데요. 네. 다음 날 즉각 추방됐습니다.
네, 그러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불법으로 제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 노동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돈 뽑으면 한 달만 하면 한 6개월만 하면 막대기 차요. 10만 달러 차니까.
그걸로 돈을 법니다. 정확히 6개월만 하면 만 달러는 버니까요. 6개월 만에 말이죠. 한번 하면 그저 보통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니까 다 팔게 되면 10원만 받아도 큰 돈이 됩니다.
네. 자, 카타르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 현지 취재한 조은정 기자로부터 자세히 뒷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뉴욕에서 흑인이 경찰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중국이 메콩강 유역 동남아 5개국 개발 지원을 위해 1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마카오 주권 반환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20대 흑인 청년이 경찰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거리에 있던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이스마일 브린슬리라는 28살 흑인 남성입니다.
네.
이 남성은 인터넷에 최근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복수로 경찰관을 살해할 거란 내용의 글을 미리 올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에 뉴욕에 도착했고요. 3시쯤에 거리에 주차해 있던 순찰차에 접근해서 안에 있던 경찰 두 명에게 곧바로 총격을 가했는데요.
네.
중남미계인 라파엘 라모스 경관과 중국계인 류원젠 경관 두 명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가해진 총격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인 브린슬리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 지하철 안으로 도망갔다가 경관과 마주치자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네. 자, 이 범인이 인터넷에 경관을 살해할 거란 글을 미리 올렸다고 했는데 경찰이 네. 알지 못했을까요?
네, 경찰도 사전에 이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린슬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도 나섰지만 사건을 미리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특히 브린슬리는 뉴욕으로 향하기 전날 볼티모어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에게도 총격을 가했는데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브린슬리는 여자친구에게도 경관 살해 계획을 말했고요. 여자친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브린슬리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28살 흑인 남성 이스마일 브린슬리 어떤 인물인가요?
네, 뉴욕 경찰은 브린슬리가 범죄 조직에 가입했거나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무기 소지와 폭력 등으로 20번 가까이 체포된 전력이 있고요. 2년간 투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브린슬리의 가족들은 브린슬리가 정신적인 문제로 몇 가지 약을 복용했고 앞서서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앞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 이후 뉴욕 등 미국 여러 곳에서 항의 시위가 있었고 일부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은 브린슬리가 이런 시위에 참가했었는지 조사했지만 관련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경찰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을 우려해서 휴식 시간에도 두 명이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경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네.
또 갈등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경찰이나 가족들이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언행을 삼가도록 주의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욕에서는 이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경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됐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더블라지오 시장이 시위대를 옹호하면서 경찰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데 일조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블라지오 시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도 범인이 무고한 경관들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하고 봉사해온 경관 두 명이 살해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폭력과 폭언은 대화와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 소식인데요.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은 앞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변국에 1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한다고 리커창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액수인데요. 어느 분야에 투자되나요?
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메콩강 경제권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들 국가의 철도와 도로 등 사회기관시설 건설에 10억 달러, 또 빈곤을 줄이는 데 5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100억 달러는 특별차관 형태로 각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개발 지원 계획들도 일부 공개된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리 총리는 전날 총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태국 철도 건설 계획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전기와 통신, 철강, 시멘트 산업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메콩강 주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환경보호사업에도 1,6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메콩강 상류에 건설한 댐 때문에 하루에 다른 나라 지역에 홍수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중국이 얼마 전에 이 동남아 국가연합이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대규모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리면 중국은 이번에 투자 계획을 밝힌 베트남 등을 포함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전략을 펴면서 동남아 국가들과도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최고 지도부 인사가 베트남을 간다고요?
네, 역시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늘 전한 내용인데요.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 이곳의 주석이
네.
곧 베트남 공산당의 초청으로 하노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방문 목적이나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중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말에 마카오를 방문했는데요.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일 마카오에서 열린 주권반환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올해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됐고 마카오에서도 행정장관의 직선제 선출 요구가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이 됐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는데요.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는 중국의 기본 국책 중 하나고 이를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국 양제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980년대 초반에 덩샤오핑 당시 국가주석이 제안한 중국의 통일정책입니다.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공존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서방국이 점령했다가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에 이를 적용하고 있고요. 타이완에도 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정부의 권력과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을 인정하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그래야만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시 주석은 말했습니다. 현재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은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홍콩 시위대는 민주화 확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홍콩 도심 점거 시위는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위해서 완전한 직선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홍콩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2017년 처음으로 행정장관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중국 전인대에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친중국 인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에 취소와 완전한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점거 시위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이런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또 마카오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마카오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인 카지노가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입니다. 시 주석은 도박 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시킬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20일 취임한 페르난도 추이사이온 행정장관에게 요구했고요. 추이 행정장관도 내년 봄까지 관련 산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카오 매출의 85% 이상은 카지노 산업에서 나옵니다.
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약 38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네, 시 주석이 왜 그런 욕을 했을까요?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마카오에서는 안 그래도 카지노 산업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규제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카오에서도 주권 반환 15주년 기념식 다음 날인 21일에 민주화 요구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마카오에서는 여전히 행정장관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데요. 마카오 도심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참가한 가운데 행정장관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는 시위와 거리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네, 충돌은 없었나요?
네, 시위대가 앞서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시위를 벌이면서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고요?
네, 중국 공무원이 22일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부동산 등기 제도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동산 등기란 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다면 땅의 위치와 면적, 또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국가에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럼 어떤 부동산을 등록하게 됩니까?
거의 모든 부동산이 등록 대상입니다. 중국 공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과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그리고 산림이나 경지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또 저당권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을 등록하는 목적은 뭔가요?
네, 중국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등기부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건 권리인,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 제도를 완비해서 부동산세를 걷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53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5시 19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남포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역시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5도입니다. 개성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7도 예상합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오후에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 1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날씨정보였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최고 장점은 근처에 카페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DJ분도 계셔서 그것도 재밌어요.
편하게 즐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렴한 비용에 그냥 식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와서 잠깐 타고.
네, 청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세상살이 맑을살이 세계는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21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테러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그 어떤 나라나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제3국에 대해 인터넷 공격을 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동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해킹 공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산망에서 주요 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범위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추가 범행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지난 15일 인터넷 블로그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글로 처음 등장해 한국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한 곳인 월성 1호기의 감속재 개통과 배관 설치 도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를 원전 반대단체 회장이라고 자처하는 범인은 21일에는 인터넷에 또 다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 2호기의 도면 등을 포함한 4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유출범은 특히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10만여 건도 전부 공개할 것이라면서 오는 성탄절에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 추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산망 해킹 범죄 역시 북한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이어 하루 만에 플로리다주에서도 경찰관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타폰 스프링스 경찰서는 21일 새벽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에 출동한 찰스 콘덱 경관이 마르코 안토니오 파리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경관 살해 후 차량으로 도주하다 여러 차를 들이받은 용의자 파리아를 붙잡아 1급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0일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이스마일 브린슬리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정차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두 명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브린슬리는 총격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들이 접근해오자 지하철역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최근 경찰 체포 도중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와 마이클 브라운을 거명하며 복수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곰베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2일 폭탄이 터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곰베시에서는 지난 10월에도 버스 정류장 앞에 세워져 있던 자살폭탄 차량이 폭발해 1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아직 오늘 테러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나 개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이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코 하람은 올 들어 지난 4월 북부 치봉 마을의 한 학교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 납치한 데 이어 최근에도 인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튀니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세속주의 성향의 원로 정치인 베직 하이드 에셉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에셉시 후보가 55.6%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쟁 후보이자 반체제 인사 출신인 몬세프 마르스키 후보는 44.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셉시 후보는 튀니지가 1956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자유민주선거를 거쳐 선출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에셉시 후보는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벤 알리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임시 대통령을 맡은 마르수키 후보가 국정 운영에 실패하자 튀니지당을 창당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를 여는 세상의 조승연입니다. 중국에서는 흡연 인구가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50%가 넘고 15살 이상 남녀 흡연율도 3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흡연 대국인 중국이 담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일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을 도입해서 이를 통과시킨 건데요. 중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행정법규를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이 법안은 학교나 아동법원, 아동보호시설과 공공문화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 광고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도 금지됩니다. 중국 정부는 금연 활동이 활발해질 경우 국가 수입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담배 관련 재정 수입은 미화로 1,327억 2천만 달러 상당에 달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오늘 첫 순서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으로 스케이트는 빼놓을 수 없는 운동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매년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동심에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이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개장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스케이트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 중심 잡고.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위에도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은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왼쪽 발목발 왼발 구부려야지 구부려야지 뒤로 돌 무릎 구부려야지 구부려야지.
지난 19일 서울광장 앞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날짜나 이런 거 막 찾아보고 또 겨울에 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 여기 평일날도 자주 와요. 매력이요? 아, 매력이요. 몸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다리 운동도 되고 이게 뭐 신체 건강도 다 되고 그러니까 잔병이 없어요. 첫째는.
아, 그냥 스케이트 타는 거 자체도 재밌고 여기 사람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어요. 되게 새로워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여러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여름에는 분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광장 한쪽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도심 한가운데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스케이트를 타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장갑과 털모자를 쓴 채 부모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떼면서 스케이트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 손을 잡고 함께 빙판 위를 달리는 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너무 신나고요. 재미있어요. 또 오고 싶어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아, 점심시간 때마다 지금 맨날 타고 있는데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재밌네.
애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니까.
동진아 재밌게 탔어? 또 오고 싶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타니까 괜찮아요.
오늘 일찍 만나서 여자친구랑 시청에 오랜만에 왔는데 연말 분위기도 나고 사람들도 많고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요. 아이스링크장 옆에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서 분위기가 더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190, 220 불.
네.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에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도심에서 겨울 운동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위치적으로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게 올 수 있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네요. 네.
타고 싶어.
막상 타니까 스릴 있고 재밌어요.
저도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신이 나고 흥겹네요. 그 외곽쪽으로 나가야 사실 스케이트장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는 도심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 건물 안에서 내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기 서울 도심 시청 앞에는 꼭 한번 들리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또 서울을 또 찾고, 또 이런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계속 매년 열리고 있잖아요. 또 이런 문화가 정착에 대해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서울 시민으로서 뿌듯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사람은 강습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 둘, 앞에 보고. 하나, 둘. 야, 오른쪽 옆으로 하나.
스케이트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야외 스케이트장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셔야 되는데, 10살 이하 어린이는 헬멧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안전도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 줄 아셔야 되고, 장갑은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조언 지시는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이트 반납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세요.
서울시는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기둥의 두께와 개수도 늘렸고요. 위생을 위해 스케이트화도 1,000개 새로 사고 스케이트화 건조실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시설도 참 좋아졌는데요. 화장실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지난해 북극에서 떠내려온 빙하 이미지를 올해도 유지해서 겨울철 서울의 상징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행사도 열리는데요. 성탄절 하루 전에는 북극곰을 위한 참여라는 주제로 각 가정에서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동화책을 가지고 오면 입장권과 교환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서울광장 내 대기질 이동 측정 차량을 배치해 대기질을 측정한 후에 1시간 단위로 측정 결과를 스케이트장 안에 비치된 전광판과 화면을 통해서 알릴 방침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북카페, 매주 주말마다 공연 문화도 있으니까 공연까지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올해도 북카페,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요.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고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요기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합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북카페와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데, 북카페는 어린이 스케이트장 쪽에 설치해 자녀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매점에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적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 김밥 등도 판매해서 시민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최고 장점은 근처에 카페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DJ분도 계셔서 그것도 재밌어요.
편하게 즐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렴한 비용에 그냥 식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와서 잠깐 타고 잠깐 이렇게 즐기다가는 그 잠깐 짬 속의 짬이라고 그럴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 재미있어요. 손이 꽝꽝꽝꽝 발이 꽝꽝꽝꽝 겨울바람 때문에
스케이트장 운영은 내년 2월 8일까지고 평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휴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이번에는 세상살이 말글살이 들어볼까요? 세상살이 말글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말글살이 91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상살이 말글살이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지역에서 일하는 농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업하고는 평생 관련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세태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시 농업인데요.
아파트 발코니에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화분마다 다 자란 배추가 빽빽히 들어차 있고.
도시 농업은 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도시 농업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말글살이 제기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 농업이라면 글자 그대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현행 한국 법은 도시 농업을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전업이 아닌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농사활동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뜻풀이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농사지을 공간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땅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 집 마당이나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땅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아파트나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 같으면 옥상이나 집 베란다, 즉 쪽마루에서 먹을거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 밖에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주말 농장도 도시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찾는 곳이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도심 고층 건물에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요즘 도시 농업이란 말이 심심찮게 언급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추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도시 농부가 2013년에 44만 명이었는데 올해에는 이 수가 55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서울시 안에 있는 텃밭 면적도 매해 늘어나는데요. 2011년에 29헥타르였던 것이 작년에 108헥타르를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0헥타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투리 텃밭 같은 경우엔 서울시 안에서 2011년에 100여 개소였던 것이 작년에 2000여 개소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도시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도시 생활이 편리한 점이 많지만 피곤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해나 날로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생존 경쟁 탓에 도시 생활이 날로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기가 사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건강과 마음의 여유도 찾고 또 자기가 직접 기른 건강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많은 도시인이 도시농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도시농업에는 장점이 많다고들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농업을 해본 사람들이 한국산 농산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다는데요.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한 경우에 냉난방비를 16.6%, 벽면 녹화까지 병행하는 경우에는 냉난방비를 평균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시농업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인성을 기르는 사회적 기능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생활 속 낱말 탐험.
회장입니다.
승무, 아직도 멀었죠?
앞으로 2시간은 더 가야 해. 왜 지루하니?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루하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텔레비전이라도 틀어줄까?
네? 텔레비전이요? 아니, 달리는 차 안에서 텔레비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냥 MP3로 음악이나 들을게요.
너 그거 모르는구나. 내비게이션에서도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방송을 본다고요?
물론이지. 요즘 내비에는 DMB 방송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
그렇구나. 전 몰랐어요.
거기 글러브 박스 안에 내비 리모컨이 있거든. 그거 좀 꺼내봐라.
야, 정말 내비에서 공중파 방송이 나오네.
그럼. 물론 스마트폰이나 PMP가 있으면 이동하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데 둘 다 없으면 내비로도 방송을 볼 수 있어. 신기하지?
진짜 그렇네요.
소리가 너무 작나? 거기 리모컨에 볼륨 조정하는 버튼이 있으니까 네가 듣기 편하게 소리를 조정해봐.
한국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성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매체와 관련된 말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 오늘 상황극에선 두 주인공이 자동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방송을 보는 상황이 나오는데 먼저 이 내비게이션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줘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이 있는 기기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내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내비에는 DMB 수신장치가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으로 DMB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DMB라는 게 뭡니까?
네, 영어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의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휴대전화 같은 이동용 기기로 볼 수 있는 방송이 바로 DMB입니다. 보통 미디어라고 하면 TV와 같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멀티미디어라면 다매체라는 뜻으로 한국에 가면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나 PMP 같은 멀티미디어로 DMB를 보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PMP라고 했는데 이 PMP는 또 뭘 뜻하는 건가요?
네, 포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대로 번역하면 휴대용 미디어 재생장치를 말합니다. PMP는 음악이나 영화 연속극 등을 미리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뒤에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만든 기기입니다.
자, 그 밖에 상황극에 나온 또 다른 용어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볼륨은 소리 크기인데요. 음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 리모컨은 멀리 떨어져서 기계를 조정하는 장치인데요. 텔레비전 리모컨이라고 하면 북에서 텔레비전 조절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MP3는 음악을 저장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요즘 나오는 MP3 기기에는 음악 재생 기능뿐만 아니라 녹음, 동영상 재생, 어학 기능 그리고 라디오 기능 등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길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에서 방송을 볼 수도 있고
어디를 가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송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지.
그런데 숙모, 이렇게 운전하다가 방송을 틀어놓으면 주위가 분산돼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럼 위험하지. 운전하면서 DMB 보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 자주 듣잖니? 그래서 난 오늘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면서 방송 안 봐. 사실 보려면 내비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순 있는데 사고 날까 봐 안 보는 거야.
그래요, 숙모.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벌써요? 확실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오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기사님.
걱정 마십시오, 손님. 앞으로 5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생활상 낱말 탐험, 다음 시간에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사의 종류와 관련된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리동건 씨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에 와서 종종 어울리는 친구 하나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웬간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친구는 웬간하면 내 말 좀 들어라거나 웬간하면 그거 좀 해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웬간하다가 아니라 앵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표준말인가요?
사실 두 말이 다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킴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들어볼까요?
엔간하다가 표준말입니다. 엔간하다는 어연간하다의 준말로 대강 헤아려 보아서 정도가 표준에 가깝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엔간하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웬만하다도 있는데요. 이 웬만하다와 엔간하다가 뜻과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웬간하다를 맞는 말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웬간하다는 없는 말이니까요. 엔간하다 또는 웬만하다로 고쳐 쓰셔야 합니다.
이 엔간하다 대신 써도 뜻이 통하는 말로 어연간하다 또는 어지간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언간하다 또는 애지간하다로 쓰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맑을살이었습니다.
라디오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라디오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구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보내드립니다. 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 모든 사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부문도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 사업가들 소식 오늘 세계는 우리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상업지구.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센터란 정식 명칭이 있지만 흔히 모스크바 시티란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 모스크바 시티의 한 건물에 하이레벨 호스텔이 있습니다. 호스텔은 젊은 배낭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인데요. 보통 여러 사람이 침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호텔보다 숙박료가 훨씬 쌉니다. 하이레벨 호스텔은 고급 수준 또는 고층이란 뜻의 이름에 걸맞게 건물 43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망도 아주 좋은데요. 하이레벨 호스텔 공동사장인 로만 드로즈덴커 씨는 최근에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only natural that business people now.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 회사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호스텔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호텔을 이용했을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호스텔을 찾는 겁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가 하이레벨과 같은 호스텔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는 건데요. 모스크바 상업 중심지 고층 건물의 43층이란 독특한 위치도 최근 불황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드로즈덴코 씨는 말했습니다.
여기 모스크바 시티 건물은 30%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빈 사무실 공간이 아직 많아요. 아마 그 덕분에 우리 호스텔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투자자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사무실 건물이 텅텅 비어있지만 새로운 고층 건물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빙상장이 모스크바에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리나 고르디나 네부즈메츠카야 전 러시아 전시센터 부소장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사람들 가운데는 이번 연말연시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여행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여기 빙상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러시아에서 쓰는 겁니다.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이리나 부소장의 얘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연말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면서 외국의 유명 관광지가 타격을 입고 있는 건데요. 특히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겨울철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던 태국은 아주 울상입니다. 태국 호텔협회는 루브라 가치의 폭락으로 러시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이번 연말 호텔 예약률이 7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 관광협회 빠타야 사무소 술라다 사르틸라반 소장은 러시아 관광객이 파타야의 큰 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파타야의 주 고객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았죠. 지난해 파타야를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의 수는 1,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1,4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12월 들어서 그 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태국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수는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술라다 소장은 앞으로 최소한 6달 동안은 계속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나 호텔 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대신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죠.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위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장담했는데요. 국내외 기업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언제 다시 러시아 경제가 반등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남미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한 이슬람 단체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미국 내 이슬람 신자 가운데 6%가 중남미계라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남미계 이민자가 카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부지연 기자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성탄 축하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가톨릭이 대부분인 중남미계 미국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장식하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남미계 이민자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당이나 교회가 아닌 이슬람 사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스지드 마이애미 가든 사원에도 중남미계 신자들이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사원 안의 넓은 기도실에서 남자 신도들이 다들 신발을 벗고 붉은색 양탄자에 올라서 이마를 땅에 대며 절하는 동작을 네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인 이맘의 설교를 듣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여성 신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신도들은 건물 위층에 따로 모여 있는데요. 전통 이슬람 복장을 한 여성들이 2층에서 유리창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에서부터 나이 많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는 물론이고 피부색도 다양한데요. 쿠바 출신 이민자 그레이샤 토레스 씨는 4년 전에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토레스 씨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오는 동안에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토레스 씨는 둘째 아들 마디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very hard for me because we don't have family here.
미국에 가족이 없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빼면 친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둘째 아들 마디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현재 마이애미에는 3천 명에 달하는 중남미계 미국인 이슬람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약 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최근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종교학 전공 대학원생인 스테파니 론도노 씨는 중남미계 여성의 개종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론도노 씨는 많은 중남미계 여성이 서양식 가치관에 거부감을 느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업이나 출신 학교, 재산 등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데 반발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론도노 씨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중남미계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남녀 역할을 더 편애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구속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거죠. 이슬람 경전 코란이 일종의 생활 안내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몸을 씻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알려주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일부 이슬람 여성들 가운데는 머리수건인 히잡을 쓰길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남미계 개종자들은 기꺼이 히잡을 받아들입니다. 히잡을 쓰고 있을 때는 이슬람을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짙은 분홍색 히잡을 쓰고 있는 그레이샤 토레스 씨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 people see you with hijab, they respect you.
히잡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히잡을 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히잡을 쓰고 있으면 저 스스로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히잡을 쓰는 중남미계 여성은 이슬람 신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도 한 몫을 합니다. 아랍 사람은 모두 이슬람 신자이고 중남미계는 모두 가톨릭 신자란 선입견을 깨준다는 건데요.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토레스 씨는 두 문화에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단어 가운데 4천 단어 이상이 아랍어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AL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아랍어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이는 중세시대 무어인들이 스페인을 지배하던 시절의 영향인데요. 이슬람교를 배우면서 아랍어를 많이 접하게 된 토레스 씨에게는 아주 편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러시아의 일부 사업체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중남미계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마치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노래 크리스마스에는 이승환의 목소리 들으시면서 저희들 작별 인사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방송될 오늘 밤방송도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watching a movie, and it's so good. I can't stop watching it.
Aren't you supposed to be studying for an exam? I think watching a movie is getting in the way of your studies.
You're right. It's getting in the way of my studies. I'll turn it off now.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영화가 아주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네 라고 하네요. 제가 Aren't you supposed to be studying for an exam? I think watching a movie is getting in the way of your studies. 너 지금 시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영화가 공부에 방해될걸? 이라고 하자 제이슨이 Ah, you're right. It's getting in the way of my studies. I'll turn it off now. 공부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지금 끌게.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expression,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watching a movie, and it's so good. I can't stop watching it.
Aren't you supposed to be studying for an exam? I think watching a movie is getting in the way of your studies.
You're right. It's getting in the way of my studies. I'll turn it off now.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in, I-N, in, the, T-H-E, the, way, W-A-Y, way.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means to prevent something from happening or to prevent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 Get in the way는 누군가 또는 뭔가를 방해하다, 막다 또는 심사를 부리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Aren't you supposed to be studying for an exam? I think watching a movie is getting in the way of your studies. 이라고 했죠. 이렇게 무언가가 돼가는 걸 방해하거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Don't let your emotions get in the way 라고 하면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Can you please stop getting in my way? You're disturbing me 라고 하면 날 그만 좀 가로막으면 안 되니? 방해되잖아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watching a movie, and it's so good. I can't stop watching it.
Aren't you supposed to be studying for an exam? I think watching a movie is getting in the way of your studies.
You're right. It's getting in the way of my studies. I'll turn it off now.
Let's review.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means to prevent something from happening or to prevent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 Get in the way of someone or something. Now try using the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6년 12월 23일 오늘, 독일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Every gram of matter contains a tremendous amount of energy. But if none of that energy escapes,
이는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와 시간에 관한 법칙인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그동안 물리학계를 지배해오던 뉴턴 역학의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하지만 발표 초기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후 영국의 한 물리학자가 아프리카에서 개기 일식을 관찰하던 중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로 입증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 1921년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1968년 12월 23일 오늘,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에 납포됐던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이 시신 한 구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여기는 판문점. 이른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1월 23일 북한 해군은 원산 앞바다에 있던 푸에블로호와 배 안에 있던 83명의 승무원을 납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83명 가운데 한 명이 북한이 쏜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신랄히 규탄하고 소련을 통한 외교 교섭과 함께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1개월간 28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북 협상 끝에 북한은 1968년 오늘 감금하고 있던 승무원들을 풀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는 승무원이 석방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권좌에서 쫓겨난 뒤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는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새 지도자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수석 집행관은 미래를 낙관합니다. 지난 2012년 일본 도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돕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2014년에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을 아프가니스탄이 2014년 이후에도 이런 변화를 통해 계속 발전하도록 기금을 모으겠다는 기대 아래 열렸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참가 주최들은 아프가니스탄이 발전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모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두 번째 회의가 이번 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아프간 주둔 국제연합군이 치안 책임을 조금씩 아프가니스탄 측에 넘겼고 지금은 제한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수석 집행관은 또 개혁 방안들을 선보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두 지도자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하며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이웃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를 짧은 시간 안에 실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른바 카사천 송전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생산국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에너지 사정이 나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력난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경제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러나 카사천 송전 사업은 이런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아프간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안정되고 번영하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안보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앞으로도 민관 분야에서 아프간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2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그 어떤 나라나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제3국에 대해 인터넷 공격을 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동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해킹 공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미국 입장에 동조하며 북한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전산망에서 주요 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범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추가 범행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지난 15일 인터넷 블로그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글로 처음 등장해 한국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한 곳인 월성 1호기의 감속지 개통과 배관 설치 도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를 원전 반대단체 회장이라고 자처하는 범인은 21일에는 인터넷에 또 다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 2호기의 도면 등을 포함한 4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유출범은 특히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10만여 건도 전부 공개할 것이라면서 오는 성탄절에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이어 하루 만에 플로리다주에서도 경찰관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타푼 스프링스 경찰서는 21일 새벽 신고를 받고 아파트 단지에 출동한 찰스 콘테 경관이 마르코 안토니오 파리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경관 사례 후 차량으로 도주를 하다 여러 차례 들이받은 용의자 파리아를 붙잡아 1급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0일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이스마엘 브린슬리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이 정차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두 명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브린슬리는 총격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들이 접근해오자 지하철역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최근 경찰 체포 도중 사망한 흑인 에릭 하너와 마이클 브라운을 거명하며 복수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니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세속주의 성향의 원로 정치인 베지 카이드 에셉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에셉시 후보가 55.6%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쟁 후보이자 반체제 인사 출신인 몬세프 마르즈키 후보는 44.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셉시 후보는 튀니지가 1956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자유민주 선거를 거쳐 선출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에셉시 후보는 2011년 아랍앨범 여파로 벤알리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임시 대통령을 맡은 마르스키 후보가 국정운영에 실패하자 튀니지당을 창당했습니다. 프랑스의 중공업 기업인 알스트롬사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7억 7,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수사 종결을 위해 내기로 한 것으로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 FCPA에 따른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